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로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에 온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감격과 감격으로 감사로 넘쳐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비춰주시는 얼굴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느끼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된 사명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며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시간시간마다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참된 믿음의 길을 행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놀라운 일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한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이죠.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 1267페이지 구약성경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합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밴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예. 우리 아까 조목사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매년 새우구이 축제를 준비합니다. 이제 새우구이 축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2주를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별사역개발원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똥줄이 타실 겁니다. 아주 마음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가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여서 애타하는 마음을 가지실 겁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새우구이 축제를 기하여서 우리 각자 각자가 행할 수 있는 그 조그만 헌신과 또 전도의 일들을 우리가 같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금요일날 이렇게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조금 더 한 발 더 다가서셔서 정말 이 새우구이 축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주위도 돌아보면서 주위의 그 영혼들을 좀 안타깝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교회에 상처를 입어서 교회에 나가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에 대하여서 여러분께서 좀 더 같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때 이렇게 몇몇 분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렇게 끝날 때 이제 우리가 같이 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축도를 하고 끝나는데 조금 이제 기도의 흐름이나 맥이 좀 끊긴다. 그래서 좀 계속적으로 기도를 쭉 이어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번 오늘 시험 삼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와 축복 기도는 제가 앉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용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시고 마무리를 짓고 가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오늘 시간을 그렇게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13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호세아서를 이제 우리가 마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3장을 한번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모르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면 제가 있을 필요가 없고 제가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 13장을 또 한번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한 절 한 절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에 대하여서 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상당히 힘이 있고 강성했던 때가 있었던 거죠. 그때에는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 떨리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이 강성했었을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였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상당히 번영을 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나중에 그 삼게 되는 이 아수르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세력이 미약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자기를 높입니다. 자기를 높임으로써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이 바알을 끌어들이는 거죠. 바알을 향하여서 종교적인 믿음과 관습들을 행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전혀 대치되는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세아서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의 형태로서 그들은 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불러들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부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익들을 더 윤택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바알을 그들이 섬깁니다. 그러나 그 바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이고 2절에는 이제도라고 시작함으로써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듭니다. 바알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은으로 자기의 원하는 형상,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은장색이 만든 그런 우상을 섬깁니다. 은장색은 금이나 은으로 세공하여서 이렇게 형상을 만드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보면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비슷한 구절이 하나 있어서 잠깐 찾아보고 오도록 하죠. 열왕기상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9장 18절. 네, 18절, 19장 18절, 550페이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래서 여기도 입 맞추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 바알이나 이 우상을 섬기면서 실제로 그 형상에게 가서 입을 맞췄는지 또는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과 바알에 대하여서 상당히 그 마음을 쏟고 있고 관심과 사랑을 표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범죄를 현재도 진행형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타날 그 미래의 결과들에 대하여서도 그들은 모르고 있었죠.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미래의 모습입니다. 3절 보시면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그 이슬과 아침 구름들은 다 사라지는 거죠. 광풍이 불면 그 쭉정이는 어디론가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굴뚝에 나는 연기도 그 공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아주 완전히 공기 중에 사라지는 모습처럼 그들이 없어지고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인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볼때 오늘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자세는 어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전혀 찔림이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뭐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저렇게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낼까?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들보다 열등한 어떤 민족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모습이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역사적으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대단한 인물로 생각했고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그들은 놓친 적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신 그 일들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누이 기억하고 그 마음에 새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한 것에 대하여서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름대로는 아주 열심히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에 그들은 무관심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들도 그들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묻는 질문이 뭐냐 하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어디에 드려야 됩니까? 그 예배가 이 사마리아 여인,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지역의 오랜 역사를 거친 그 사마리아 여인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신앙에 지금 바알과 우상의 존재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그들의 삶에 함께 동화되어서 지금 함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신학의 일부가 되어서 함께 융합된 모습으로 그들의 신앙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전혀 갈등이 없는 상태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옆에 바알을 두고 있고 우상을 두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전혀 잘못하고 있다, 벗어난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신앙,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 생활에 대하여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으시죠. 이 정도 하면 내가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 적어도 이 금요일날 이 예배에 나오실 정도 되면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에 대하여서 어떤 좀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고 물론 하나님도 믿고 있고 예수님도 믿고 있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정도는 얼마든지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열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그 마음으로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보다 늘 언제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일이 항상 있고 그것보다 급한 일이 있고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내 신앙하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다가 다른 그 무엇을 항상 중심에 모셔다 드리는 어떤 그런 여러분 나름대로의 또 다른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이 알 수 없게 들어와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업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취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와닿지 않으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지금 못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의 우리 선조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엄격하고 상당히 보수적이고 어떠한 일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었던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문제도 아주 엄격하게 했고 주일날 가게 문을 여는 것도 생각할 수 없었고 주일날 돈을 쓰는 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는 신앙에 대하여서 무지하고 알지 못했고 상당히 율법적인 그런 신앙 속에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간단하게 치부해버립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모든 것들이 상당히 느슨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얼마든지 뭐 주일날 빠질 수도 있고 내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가 조절을 하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그것이 정말 바른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름대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함께 가져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 내가 스스로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놓고 싶지 않은 그 마음으로 우리가 그 수위를 조절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우리로 간편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신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삶 속에 바알과 그 우상이 스며들어와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볼 마음이 별로 없으시죠? 그러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처럼 오늘 우리도 그것을 느끼고 있지 못할 수 있다라는 문제를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4절 보시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한번 잘 되새겨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뉘앙스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지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드라마를 뭐 요즘도 보십니까? 예전에 이 한국 드라마가 시청률이 잘 나오고 흥행되기 위하여서는 꼭 드라마 중에 들어가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출생의 비밀 이런 게 있죠. 요 근래에 왔다 장보리 혹시 보셨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좀 보신 것 같은데 거기도 보면 뭐 아주 출생 아주 복잡하게 미묘하게 꼬여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알았나? 한국 갔더니 어머님이 늘 보시길래 옆에서 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출생의 비밀과 함께 예전에 아주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기억상실증. 왠지 작가가 뭘 풀어갈 수 없으면 그냥 기억상실증으로 이제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억이 상실되면 어떻게 돼요? 그 형제도 못 알아보고 부모도 못 알아보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기 짝이 없죠.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붙들고 뭐라 그래? 내가 바로 네 애비다. 내가 바로 네 어미다. 왜 못 알아보냐?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나를 잊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알았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 조금만 뒤로 한번 넘어가셔서 전에도 한번 봤습니다만 요엘서 다음에 아모스를 잠깐 보시면 아모스 3장 2절 아모스 3장 2절 예, 찾으셨으면 그 상반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예, 그 많은 족속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알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시고 사랑을 보이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사랑의 대상으로 그들을 품으신 것입니다. 인격적인 대상으로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등 돌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조를 하셨다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약혼식을 가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시기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한눈을 팔고 있고 다른 우상들과 바알을 섬기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미래를 약속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한눈을 팔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쏟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나이지 않냐? 너를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의 생명의 근원은 바로 나다. 너를 구원한 이는 바로 나다. 너에게는 나 여호와밖에 없으니까 너는 다른 사람에게 눈돌리지 말 것이라. 지금 이런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이 사절에 표현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7절에서 8절, 9절, 7절,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항하여 그들을 찢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오는 여러 동물들이 나옵니다. 사자도 나오고 표범도 나오고 암사자도 나오고 들짐승도 나오고. 근데 8절에는 보면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꺼풀을 찢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새끼 잃은 곰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안에 슬픔과 울분과 또 분노가 함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그 백성을 향하여서 벌할 수밖에 없는 그 슬픔과 그 분노가 함께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렇게 요구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그 왕이 이제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히려 그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들이 왕을 구할 때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우리에게 다스릴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왕이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사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호세아 13장에 이제 결론으로 가서 13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이제 그들이 받을 징벌과 그들이 처할 운명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세 가지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애널로지라고 그러는데 비유적인 표현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3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해산이 임박하여 산통이 있는 그 여인의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산통이 일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빨리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보면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기를 원치 않고 그 속에서 죄를 선택하고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 결과는 분명 비극적인 결과입니다. 산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나오질 않는다면 그 아이에게는 생명이 주어질 기회가 없는 거죠.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생아가 태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할 운명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을 보면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여러분 여기에 워드 플레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이 결실하나라는 것이 에브라임을 가리킵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결실하는 풍성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동풍이 오르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동풍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 애굽 땅의 열 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동풍으로 그 메뚜기를 이렇게 몰고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인 거죠. 그 메뚜기가 그 바람을 따라 오지 않았나 싶고, 또 홍해를 가르실 때에도 큰 동풍으로 그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걸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 동풍으로 인하여서 모든 습기를 빨아들여서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 방농쿨이 다 벌레가 먹어서 썩어지고, 그 다음에 햇빛이 내려 쬐지고 동풍이, 뜨거운 동풍이 왔을 때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동풍이 상당히 뜨겁고 건조한 바람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동풍으로 그 근원이 마르고 그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될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장 창고와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엔 16절. 16절은 그 군사의 어떤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큰 환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밴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그들에게 임할 전쟁이 있고 그 환란 속에 그들이 당할 참혹함과 끔찍함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다 이제 멸망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3절부터 보는 중에 14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근데 이 14절은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14절 내용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니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이 14절 말씀은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14절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고 그들이 처할 운명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말하는 그 사이에다가 이 14절 구절을 넣어놨어요. 완전히 모순된 내용이고 역설의 내용인데 어떠한 논리적인 연결 없이,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냥 느닷없이 13절, 15절 그 사이에다 14절 이거를 놓은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멸망으로 말미암아 끝이 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닌 거가 또 되는 아주 이상한 어떤 구절의 조합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의문점, 뭔가 좀 풀리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다윗과도 언약을 합니다. 다윗과 언약을 해서 내가 내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상당히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다윗의 그 계보를 이어가시면서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루실 것을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허무하게 다 앗수르에게 망해버리고 바벨론에게 망해버리고 그래 버린단 말이죠. 이런 이 부분이 상당히 석연치 않고 뭔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결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때까지는 다윗의 그 왕가가 이렇게 좀 면면이 이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어떤 구약 성경의 모습을 보고 석연치 않은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죠.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호세아서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들의 신앙을 볼 때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거기서 끝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로서는 그 다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다음을 연결할 어떤 근거나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논리적인 연결이 그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이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을 수 없는 그 연결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또 다윗의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이스라엘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서는 거기에는 불연속이 있고 단절이 있고 끝이라고 생각되었던 그 자리에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연결을 이으셔서 하나님의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들어있는 상당한 비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된 복된 소식이라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 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1절부터 54절까지 먼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해보겠습니다. 51절부터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다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 여기서 비밀을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서 우리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더 이상 우리가 이을 수 있는 연결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을 여기서는 자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서도 이 15장이 호세아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55절은 이 호세아서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던 그 14절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5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망이 우리가 볼 때에는 끝입니다. 우리로서는 그것을 더 이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비밀이 있고 구원의 역사와 섭리가 있어서 그 사망에 대하여서 선포하기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으로 이루시겠다라는 겁니까? 5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죽음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또 주실 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지는 승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죄로 말미암아 분명히 끝이 나고 멸망이 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사망을 이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시고야 말 것을 또 함께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로서는 불연속이고 단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능력으로 이루시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역사는 오늘날 우리 개개인 영혼의 어떤 구원의 문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과 연속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하여서 길게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가 가지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그만큼 스케일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가 받을 운명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시고 허락되어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는 우리의 구원과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같은 일관된 맥락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관성이요, 통일성이요, 논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는 그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계적으로 또는 그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아주 얕고 아주 비약해서 단순하게 알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한 민족의 흥망성쇠 모든 역사를 총망라하셔서 그 일들을 치밀하게 실수 없이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오늘날 여러분들 스마트폰 없으신 분이 없으시잖아요.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지만 이 스마트폰이 생겨나기까지는 그 스마트폰에 있는 어떤 한 기능을 그 한 기능만 하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엄청난 모습이었습니다. 컴퓨터 하나가 집체만 했어야 됐었고 레코딩하는 것이 장롱만 했어야 됐었고 우리가 누구한테 연락을 하려고 해도 며칠이 걸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손안에 이 스마트폰으로 아주 직접되어서 기술의 결정체로서 우리에게 들려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얻은 구원도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것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다 자신이 얻은 그 구원과 그 신앙에 대하여서 만족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내가 얻고 싶은 구원을 얻는 하나의 도구와 어떤 그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건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아주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있는 너무나도 풍성하게 그 역사 전반에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호세아서 한 절을 읽고 마칩시다. 호세아서 13장 4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예.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기억되십니까? 내가 당장 현실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한 능력의 대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더 큰 일들을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시고 놀랍게 그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적하는 것이 너희 안에 인애가 없고 진실함이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고 풍성히 알아가는 일에 혹시 게을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넘쳐냈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우리 마음에 전혀 감격과 감동이 없는 메말라버린 우리들의 심령 상태는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삶 안에서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